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신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려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 앞에 넘어져 계신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단 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막막한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신자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육신의 무게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지라도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마음 깊숙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오늘도 손잡아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제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손 꼭 잡고 일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한 주간 수인 자매님은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사셨는지요? 한 주간 삶을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지인분이 수술을 하게 되어서 병문안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지인분을 위해 진행할 수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집도의 손도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간호사들의 치료 보조에도 주님이 함께하셔서 기적 같은 회복의 통로가 되시길 기도했는데
네.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역 안에서 숨쉬며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주님 손 꼭 잡고 네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계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인분의 병문안을 또 가시면서 또 얼마나 마음으로 깊이 예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셨을까 싶은데요.
네.
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방학이라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방학이라고 해도 딱히 막히는 건 없거든요. 그냥 책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일하고 하면서 그냥 일상은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제 마음의 변화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감사 안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일상이 뭔가 좀 더 충만하고 되게 평안하고 그래서 정말 뿌듯한 한 주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수인 자매님과 못지않게
네.
우리 소리 자매님도 한 주간 주님 손 꼭 잡고
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또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방학이 아니시네요.
네.
아, 예. 예, 여전히, 네. 예, 여러 가지 일로, 네, 또 학업으로,
네.
예, 또 관계 쪽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수리자매님의 나눔이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을 조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마음 이해 첫 시간으로 네 개의 마음의 창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마음 밑에 있는 자아가 네 개의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마음 네 개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 창을 바로 조아리 창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조아리 창은 자아의 영역을 네 개로 나눈 것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그 알아감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네 개의 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열린 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영역입니다. 자기 공개 정도에 따라서 영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기 공개를 통해서 타인과의 신뢰를 만들기도 하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조언을 수용하며 정서적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공개 부분에서 어느 경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과도한 자기 공개는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충분한 이해와 수용이 없는 조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수 있게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한 선의 기준점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마음이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두 번째 마음의 창인 타인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보이는 창 또는 맹목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창을 우리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창은 자기 인식, 알아차림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타인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조언으로 알게 된 정보를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서 맹목 영역, 보이지 않는 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맹목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나의 모습이기에 열린 마음으로 나를 알고 싶고 타인의 조언을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요, 저는 상담 현장에서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 그런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영역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 이해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탐색하고 직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요. 이를 통해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인식을 높이고 그런 높여진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정 속에 있는 숨어있는 자신만이 아닌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는데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 맹목 영역은 무의식적인 나의 습관이나 타인이 지적하는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행동들 또는 말투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이런 지적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제 경우를 하나 말하자면요. 저는 남편에게 자주 듣던 말이 왜 한숨을 쉬냐는 것이에요. 저는 한숨을 쉰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도 모르게 습관화된 버릇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너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 같아? 너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보고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제 성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일이 밀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 관심이 없어져요. 거기에 몰입하는 몰입도가 되게 큰 것인데 남편은 말도 쌀쌀 맞고 뭐라고 질문해도 대답도 잘하지 않는다고 저보고 자신만 아는 사람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수용했습니다. 아, 나 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래, 일을 할 때는 몰입도가 큰 거는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저보고 저희 하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모습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저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는 창이었던 건데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소리자매님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네, 있습니다. 저도 되게 어떤 불안하고 되게 마음이 막 힘들고 이러면은 그거를 되게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불안하고 좀 마음이 불편하면 티를 안 내려고 나 나름대로
네,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표정? 아니면 말투?
표정이나 말투에서 드러난대요.
아,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서.
네.
아, 소리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아, 소리가 지금 힘들구나.
네.
아, 예. 맞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자매님도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하던 작업이나 업무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약속이나 일정을 최대한 비우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주변인들은 이런 저를 두고 너무 완벽하려 하는 성격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기겠다는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예. 저와 색깔이 조금 비슷하죠?
네.
어느 면에서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수용하셨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수용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말처럼 제가 완벽하게 수용되는 부분은 아닌데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인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니까
네.
조금은 느슨하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해서 말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 다시 한번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를 상기를 시키면서 조금씩은 완화하려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아, 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아마 두 자매님처럼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이런 모습 있어? 라고 말하며 내가? 정말? 나는 잘 몰랐네 하고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맹목 영역, 보이지 않는 창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영역입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세 번째는 숨겨진 영역입니다. 나 자신은 알고 있지만 타인은 모르는 정보로 차있는 영역입니다. 개인의 비밀이나 감정, 생각 등이 포함됩니다. 자기 공개를 통해 열린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축소됩니다.
네, 숨겨진 영역은 자기만 아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상처,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리고 남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 이 용역은 마음이 힘들거나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꽁꽁 숨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이 용역을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창을 닫아둘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영역을 줄여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방법은 마음의 창을 열어야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네. 자신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남편도 아내도 또 다른 가족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로부터 출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배려,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 자기 배려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네. 자기 연민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자기 연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수인자매님, 자기 연민이란 무엇일까요?
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실수나 실패를 겪을 때 스스로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네, 자기 연민은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는 자기 친절입니다. 자기 친절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하며 실수나 실패를 겪을 때 스스로 비난하지 않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통된 인간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과 실수를 경험하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책임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기 연민은요. 앞에 세 가지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친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버튼 우리 연습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수인아, 괜찮아. 아주 잘하고 있어. 소리야, 괜찮아. 너 조금 힘들지? 괜찮아. 라고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작은 몸짓이 나에게 친절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실존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요소가 자기 연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데요. 이런 자기 연민은요,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연민은 타인에게 동정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보이거나 실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를 돌봐주어야 해 하면서 불쌍한 삶의 방식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이 참으로 말을 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적절한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지나치면 타인에게 기대고 바라는 의존 욕구가 강해져서 약해진 자신의 자아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자기연민 실천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거기서 너무 많이 집중되거나 몰입하는 것을 줄이고요. 감정적 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균형 잡힌 네.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균형 잡힌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비판을 줄이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하기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대신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와 같은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친절한 행동하기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을 돌보기입니다. 자기 마음 챙김의 좋은 방법입니다. 소진된 마음이 회복됩니다.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동안에 느낀 감정을 기록하면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와의 대화였고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좋아하는 행동. 예, 5분 정도 하는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일기 쓰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 속에는요, 욕구와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감정을 알아차리면 자신의 바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을 알아차리는 것은요, 의지를 들여서 무언가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힘이 쌓이게 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때 더 큰 감사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자기 연민 실천법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스스로 건넬 수 있습니다. 두 자매님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의 것들을 조금씩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기는 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완벽이라는 단어가 자꾸 걸리는데
네.
어떤 책을 보니까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삶의 일부나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네.
완벽하지 않아도 만족하지 않아도 어느 선에서 만족하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부족한 게 당연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나눠주셨던 거, 그래, 내가 어느 선까지 자족할 수 있는 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예, 다짐을 계속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나머지 네 개는 다 하고 있는데
네.
한 게 그 완벽주의에서 좀 벗어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계속 아 괜찮다 하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나머지 네 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서 그래서 스스로 뭔가 자신을 마음 챙기기도 하고 스스로 격려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조금씩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의 나눔 속에서 저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꾸준히, 예,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자신이 숨기고 싶은 상처나 아픔 등을 그 누군가에 말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먼저 말하기 훈련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선택하시어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은 바로 미지의 방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영역은 자기 탐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이나 무의식적인 행동 등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발견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도전과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해서 미지의 영역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재된 능력, 무의식적인 성향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를 알려고 할 때 나를 아는 지식이 토양이 되어서요. 나의 잠재된 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전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생님,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
네.
나 자신이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을 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나도 모르던 나의 상처나 아픔을 알게 되고
네.
나를 알아가게 되면서 치유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여기에 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나 아픔들을 내 자아 밑바닥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자신도 잊고 있던 상처들이 이 방송이라는 경험의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인자매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고 스스로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나눔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네, 자기 인식으로 열린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조언의 수용으로 맹목 영역을 줄여 나아가며 자기 탐색을 통하여 미지의 창을 개발하고 끝으로 자기 연민과 수용으로 숨겨진 영역을 줄여나간다면 건강한 자아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로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자아의 네 개의 창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모양을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어떤 방이 크기가 크신가요? 어떤 창을 줄이고 어떤 창을 열어야 할까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열린 창,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보이지 않는 창, 그리고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의 숨겨진 창인가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미지의 창인가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 인간의 내면 세계의 중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마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 자아, 성찰, 그리고 나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수인자매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아가야 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주께 드려 힘을 얻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안다시피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재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말씀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네. 세우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네, 우리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여기서 첫째 달은 언제인가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그만치 40년이 흐른 뒤예요.
아, 그렇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이 흐른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였어요.
네, 맞아요. 인구조사는 민수기에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민수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일 때 인구조사를 시행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 이외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될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절에 아바림산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혹시 네. 아바림산은 어디인가요?
네, 궁금하시죠. 지역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 이 당시의 지형들은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도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최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아바림산은 산이라기보다는 산줄기예요. 그래서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느보산이 나와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무엇을 했나요?
네. 느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정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모세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의 말에 좀 어떤 모세의 지금 말을 잘 들어보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마치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에요. 마치 물을 내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고백인가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모세의 삶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쩌면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에 대해 어떤 그 불평하거나 원망하진 않았군요.
맞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그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거요?
네. 모세의 삶의 목적과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모세의 삶을 이렇게 쭉 출애굽하고 나서 아니 출애굽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겉으로 본다면 단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모세의 삶의 목적이 어쩌면 가나안 땅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삶의 이유가 가나안 땅이었다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무엇? 아니 누구?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두 분은 우리 북조선에 계신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께서는 삶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네, 저는 이곳에서 잘 적응해서 열심히 살아서 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맞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생활하고 적응하는 것도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또 우리 은미자매에게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살아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솔직해서 좋다.
제가 약간
좀 당황스럽다 근데.
근데 이제 이게 그 계획이나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살지는 않고 그냥 저는 오늘 하루를 그냥 잘 살자.
하루하루를 잘 살자. 그것도 목표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표와는 또 다르긴 하다. 네. 근데 또 좋은 목표네.
네. 딱히 이제 계획이나 뭐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맞아요.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앞일에만 신경 쓰이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두다 보면 지금 내가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많은데
맞아요.
오늘의 삶에 충실하다 보면 목표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다 보이는 목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있어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들었을 때 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말했나요?
네. 두 번째로 모세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그 당시의 지도자나 왕은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17절에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백성이거든요.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 앞이라는 건 만약 전쟁에 나갔을 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들어오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또 전쟁에서 돌아올 때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모세는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네요.
맞아요. 이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무엇을요?
모세는 왜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혹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을 뭘로 쓰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글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냥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여호와의 회중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모세가 이때까지 또 본인은 지도자니까 모세의 회중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모세 회중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사건인가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인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낙심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네. 이 말을 들은 회중이 누구를 돌로 치려 하나요?
모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해요.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섬겨요. 왜요? 자신의 백성이 아니니까. 아, 내 백성이라고 하면, 야, 배은망덕도 못한다. 내 섬김과 수고도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엄청 서운했을 텐데, 모세는 끝까지 섬겨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 것일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일까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거예요.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하고 싶어요. 혹시 우리 두 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순종과 수고나 헌신을 혹시 해본 기억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아, 저는 주일에 헌금이나 또 봉사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어떤 그런 윤리적인 태도?
아, 윤리적인 태도.
또 관계 속에서의 그런 갈등이 많은데, 용서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처럼, 봉사나 헌금 생활이나,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금방 지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근데 우리 사라자면은?
아, 네. 저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치부.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예뻐하고 사랑하는 성격은 또 못되거든요.
그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맡겨주셨고,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느껴요. 아, 하나님 아니면 난 이거 절대 못하겠구나.
하나님 때문에.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내가 이게 순종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아니면 나는 못하겠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주일마다 느껴요. 나 교회에서 나올 때 힘을 쫙 빼고 나거든요. 나올 때 항상.
쉬운 일은 또 아니겠다.
네. 저라면. 아, 절대 못한다.
맞아요.
네.
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가 할 수 없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아,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네.
아, 네. 우리 사라자매가 또 좋은 예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번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모세가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에 와닿았어요. 사실 저였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못 가게 하시나 뭐 이런 것도 불평할 수도 있고 불평이나 원망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예, 그리고 당시 그 모세의 회중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했는데 당시 그 모세의 권력이 그걸 다음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죽기 전에 죽으면 여호수아가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긴다는 게
맞아요. 좋은 통찰이다. 맞아요.
놓치기가 쉽지 맞아요. 않았을 텐데
우리 진짜 욕심이 있는데 권력욕이 있는데
죽으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것도
그래서 너무
맞아요.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모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 사라자미는? 네.
아 네. 저는 말씀을 좀 들으면서 참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사실 이 말은 너 죽을 거다. 라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저는 받아들이는 모세를 보면서
맞아요. 받아들였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이구나. 하나님도 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사육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두 분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두 분도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